성도 들이여, 우리가 주님을 누리게 할 토요일 오후에 함께 모인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메시지 3, 4번은 우리가 부담을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체험하고 누리는 정도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서로에게 분배하는 사람이죠. 제가 이제 개요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번을 보면 로마서 1번, 2번, 3번은 여름 훈련으로 돌아가 보면 이 요점들은 여름 훈련의 1번 개요에 있던 요점들입니다. 너무나 중대하게 중요한 요점들이었죠. 로마서 1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동역자들, 장로들에게 이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제가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주님의 회복 안에서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며 공급해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임을 보아야 한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이다. 전에 있던 집회에서 교통했지만 한 가지 것을 생각하라고 했죠. 그것은 주관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동일한 것을 바라보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성과 우주성이십니다. 우리가 중심성이라고 말할 때 그분이 중심이라는 것이죠. 경륜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우주성이라고 말할 때 그분이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모든 것이시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극도로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를 볼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의 세 단계를 볼 때 그리스도는 그분의 성육신의 단계 또 복음서에서 볼 수 있죠. 그 포함의 단계는 서신서들에서 볼 수 있으며 강화의 단계를 우리는 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포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준 영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육신의 단계 안에서 그분은 육체되심의 단계 안에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속받은 사람들을 산출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포함의 단계 안에서 바로 교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강화의 단계 안에서는 그 일은 바로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의 전체가 이 안에 다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쇄된 그 회복력을 보시면 마지막에 도표가 있죠? 우리가 그 도표를 볼 때 그리스도의 세 단계의 사역을 충만한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또 영원 안에서 나오신 일곱 영 이 세 단계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두 볼 수 있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경원, 영원한 경륜의 내용입니다. 다 사실은 동일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그분의 세 단계 사역 안에서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법리적인 구속,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 그리고 강화의 단계가 있죠. 바로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A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은 그분 자신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분께서 창조하신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 그분은 인화되시고 우리는 신화되는 것이다. 우리가 한 신화되는 것이 좋습니까? 초기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말했죠. 말씀이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영의 동참함으로 우리가 신화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격에서 하나님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생명과 본성에서 있지만 신격에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격에서 하나님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단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고 많은 아들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셨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우리는 그분의 동참한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고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있죠. 우리는 이제 신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먼저 그분은 우리의 영으로부터 온 존재 안으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2번,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10번, 오늘날 우리는 오직 한 이상, 곧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이상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말했죠. 아그립바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이상을 거스르지 않는다고 말했죠. 하늘에 속한 이상이 바울을 통제하였습니다. 나는 야고보나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불순종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이상을 거스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상이 매일 우리에게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이제 로마서 2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새로운 빛이라고 여겨집니다. 리키 형제님이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동역자들과 함께 이 개요를 볼 때 많은 동역자들이 제게 와서 이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전에 이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개요를 위해 수고할 때 우리가 더 수고할 때를 더 보게 됩니다. 이사에게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갈 때 내가 그렇게 많이 알지 못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했습니까? 너무나 이것은 광대한 그랜드 캐년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번,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과거에 우리를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하시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영원 과거에 우리를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하시고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심으로 시작되었음을 보아야 한다.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위한 신성한 거룩하게 함은 신성한 경륜의 중심이며 신약에 있는 계시의 중심 사상이다. 에베소서 1장에서 4절과 5절을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선택하셨으며 사랑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사랑의 영역 안에서 우리를 또한 미리 정하셨죠.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식께 이르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 말들을 함께 두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받은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들의 자격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아들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A번,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되고 거룩하신 분, 곧 속된 것, 모든 것과 다르고 구별되는 분이신 하나님으로 적셔지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바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하신 분을 따라 여러분 자신도 모든 생활 방식에서 거룩하게 되십시오.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성경의 16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이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너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과 본성에서 그분의 거룩한 본성에서 동일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B번을 가보겠습니다. B번과 10번이 정말 저에게 새로운 빛이었습니다. 전 이것에 부담이 있습니다. B.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제가 여기에 밑줄을 쳤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거룩함은 그분의 본성입니다. 창세 전에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동일하게 되도록 본성에서 동일하게 되도록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시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거룩한 본성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거룩한 요소가 된다. 그는 영혼 과거에 우리가 그분과 본성이 동일하게 되도록 선택하셨죠. 근데 영혼 미래를 보면 우리는 거룩한 성이 됩니다. 이것이 보이십니까? 거룩하게 되도록 창세 전에 선택하셨고 시간이 있기도 전에 이 단상이 시간의 다리라고 하자면 영혼 과거에 우리 선택하셨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이제 시간의 다리를 건너시어 영혼 미래에 우리는 거룩한 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분별되고 그분으로 완전히 적셔져서 그분으로 완전히 적셔져서 하나 되고 연합되고 그분과 합병되는 것입니다. 연결 연합 합병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점점 더 그 노인 모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이 잘 생각이 안 났는데 시편에 보면 시편 90편에 당신은 우리의 주님은 대대로 90편 1절입니다. 주님은 대대로 저희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주님이 우리의 거처라고 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2절입니다. 당신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습니까?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 우리의 제한된 관점으로는 모세의 관점으로는 영원 과거부터 영원까지 영원 미래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의 다리를 건너서 영원의 미래까지 당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행하시는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과거부터 시간의 다리를 건너시어 영원 미래까지 여행하시는 하나님. 영원 과거에부터 영원 미래까지 이것은 그냥 영원이죠. 여기는 시간의 관념이 없습니다. 시간의 요소가 없죠. 모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과거의 총각이신 하나님으로 시작하셨죠. 미혼인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의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신부가 되는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돌아오실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계시록 19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신부가 자신을 예비했다고 말합니다. 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한 날은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준비됐냐? 에드, 지금 준비됐냐? 주님, 아직 안 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지금 제가 아직 갈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너는 준비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바로 준비되는 것이 좋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대가를 지불할 기름을 사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을 매일 누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몸을 건축함으로 신부가 예비되어 우리가 그분의 이기는 신부의 일부가 조성되는 것입니다. 영원 과거의 주님은 싱글, 미혼인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그분이 그 영혼으로부터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신성을 인성 안으로 가져오셨죠. 그분은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육체가 되신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사람 구주는 그분이 마리아 안에 잉태되신 것이 바로 성육신, 육체되심이었죠. 그분이 나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출산되신 것만이 아니라 잉태되셨을 때부터 그것이 바로 마리아 안에 잉태되신 분,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하죠. 바로 그것이 육체되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신성을 인성안으로 가져오셨죠. 또 인생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죽으셨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부활을 하셨으며 이제 생명, 조회를 주는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교회가 하락하고 나서 교회가 하락하자 계시록을 볼 때 이 미혼이셨던 하나님 이제 육체되심 포함의 단계를 통과하셔서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제 강화의 단계 오셔서 왜냐하면 교회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장 4절을 계시록 1장 4절 3장 1절을 볼 때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6절을 볼 때 모두 뭐를 말합니까? 일곱 영을 말하죠. 일곱 영을 말합니다. 어떻게 성경은 일곱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에베소서에서는 한 영이라고 했는데 에베소서 4장에서 한 영이라고 했는데 저희 집에 오면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한 금 저 한국에 있는 형제님들이 저를 위해 만들어 주신 것이면 저사 복제품이었는데 라이프 스터디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그림을 가지고 형제님들이 만든 복제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금 등잔대를 보시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금으로 된 아몬드 나무이죠. 하나님이 그 가구를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작은 가구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 금당제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 이집트에서 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앤드류 형제님이 저희를 여행에 데려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데려가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여전히 기억하는데 배를 타고 나일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럼 이집트에 갔다가 광야에 갔다가 우리가 이제 좋은 땅에 들어갔죠. 우리가 에보스 안에 또 올라갔었습니다. 좋은 땅이 보이는 그 산,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바라보았던 그 산, 앤드류 형제님이 여기 저기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그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무튼 정말 그때가 좋았던 때였습니다. 이제 육체되심의 단계, 강화의 단계, 이제 포함의 단계가 있죠. 이제 금 등잔대를 보면 다시 돌아오면 제가 어떤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박물관에 갔었습니다. 그 박물관에는 얼마나 이집트 문명이 강해했는지, 강성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문명이었습니다. 거기 피라미드를 보며 여전히 어떻게 피라미드를 만들었는지 아직도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때 낮 때 또 밤에도 밤에는 이렇게 조명을 비추는데 스핑크스랑 피라미드를 비추는 조명들이 있습니다. 밤에 봐도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만들었을까? 이런 구조물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쨌든 피라미드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이 말했죠. 모세가 이집트의 모든 학문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훈련받고 교육받았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지혜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었죠. 그 박물관을 볼 때 모세는 그의 훈련을 모세가 받은 이집트에서의 훈련은 그는 그 이집트의 건축학 그 피라미드 어떤 것을 봤으면 틀림없습니다. 아마 모세에게 다음 시대에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어쨌든 모세가 산에 올라갔죠. 하나님은 성막의 식양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네가 이런 금 등자들을 만들기 원한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 그 형제들에게 말했죠.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들에게 두 사람에게 말했죠. 금 등자들을 이렇게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100파운드의 금을 가지고 한 달란트의 금을 가지고 또 망치를 사용해서 그 금을 때려서 금 등잔대를 말하고 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때려가지고 금을 어떻게 그들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저에게 시내 산을 꼭대기에 데려가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다면 제가 금 등잔대의 식양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주님 리키 형제님, 데니스 형제님, 히로 형제님, 리키 형제님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이해했죠. 왜냐하면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잘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목자로 살면서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죽음과 부활을 통과했을 때 그의 이 능력이 죽음과 부활을 통과했던 능력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금 등잔대를 보면 출애굽기의 라이프스타드에 나오는 이 식양에 따라 디자인에 따라 한국에 있는 형제님들이 아주 아름다운 금 등잔대의 그 모형을 만들어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거기 아몬드 꽃이 피어 있는 것이죠. 가지마다 아몬드 꽃이 피어 있습니다. 아몬드 꽃이 핀 것이죠. 거기에 꽃봉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등잔이 있죠. 거기 일곱 등잔이 있는 것입니다. 그 꽃의 밑에 보면 꽃 받침대가 있죠.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꽃 받침대. 거기에 꽃 받침대, 금 등잔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몬드 꽃이 피죠. 그 꽃봉오리.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빛의 열매. 바로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빛의 열매를 말하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18절에 빛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선함과 의로움과 진리라고 말하죠. 아버지. 아들, 영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금은 아버지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죠. 금 등잔대 이 모습은 아들을 말하며 그리고 일곱 등잔대는 일곱 배로 강화된 그 영의 기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금 등잔대가 바로 삼일 하나님의 예표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빛이 나옵니다. 삼일 하나님. 거기에 선함과 의와 거기에 그 열매는 바로 빛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삼일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의 금등잔대를 제가 구매했는데 좀더큰 사이즈였습니다. 그 금등잔대는 여러분이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다 주 70년경에 파괴했을 때 그가 개선문을 만들었죠. 타이터스 장군의 개선문. 그 개선문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두 군인이 한 손으로 금 등잔대를 이렇게 들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100파운드의 그큰금 등잔대를. 그런 동일한 모양의 동의 성전 안에 있던 그 금등잔대 모양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금등잔대 그 개선문에 보면은 타이터스 장군의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개선문에 보면은 그 그림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형제님이 이스라엘 갔기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에 갔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고자 기도했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스라엘에 갈수 있을까요? 네, 한날은 앤드류 형님 저를 불러서 이스라엘에 가고 싶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고 싶다고 했죠. 제가 기도하자마자 주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갈수 있었죠. 여기 금등잔대 모양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금등잔대를 보시면, 이 금등잔대 빛이 밑에서부터 보면, 한 등잔이죠? 위에서 보면은 하나입니다, 하나. 한 등잔대, 한 영. 한 몸, 한 영.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방향을 틀어보면 거기에 등잔대가 사실은 일곱 개가 기능을 발휘하고 있죠. 일곱 금 등잔대가 있는 것입니다. 한 영, 일곱 배로 강화된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를 이렇게 보면 하나인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보면 일곱 개의 등잔이 있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일곱 배로 강화된 영은 경륜적인 영으로서 그 기능은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영은 바로 본질적인 영을 말합니다. 이제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왜 금등잔에 대해서 말했는지 모르겠네요. 본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형제님 제가 언급했던 것이네요. 제가 노년에 가까워서 이제 많은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어쨌든 본성에 대한 것이었죠. 제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형제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본성이 있죠. 영원 과거에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도록 그리고 시간의 다리를 건너오셔서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오신다고 했죠. 영원으로부터 나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시간의 다리를 건너오셔서 육체가 되셨고 인생을 사셨고 부활하셨고 죽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강화되셨습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죠. 그분은 여행하시는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으로 우리 영 안으로 여행에 들어오셨습니다. 여전히 여행하고 계시죠. 우리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온 존재 안으로 여행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여행 중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안으로, 우리의 감정 안으로, 우리의 의지 안으로. 결국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에까지 고린도후서 5장 4절까지 우리의 죽을 몸도 생명에 삼켜진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도 변형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낮은 몸도 비천한 몸도 영광의 몸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전 영광스럽게 되어 우리는 시간의 마지막인 천년왕국 때 그 시간의 천년왕국 후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지막 천년 시간의 다리의 마지막 그 천년은 우리의 신혼여행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고 하였죠. 우리가 이 방 안에 있지만 4시 40분이죠. 저는 주님과 함께 그 천년 동안 신혼여행을 하기 원합니다. 저는 허니문은 신혼여행은 정말 특별하지 않습니까? 형제님 신혼여행 갔었죠? 어디 갔는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 신혼여행이 있었을 겁니다. 제 아내와 저는 결혼한 후에 제가 아주 정말 안심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뭔가 마음이 놓이죠. 제가 결혼식을 할 때 뒷문에 아주 시골식 방식으로 캔자스 시골 방식으로 결혼했었습니다. 그 문 아내가 그 신부 대기실에서 나오길 기다렸었습니다. 그때 제 결혼식에 제 세리 죄인들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이 구원받기 원했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 얘기를. 어쨌든 결혼식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아내를 기다리면서 문을 두드리는데 신부 대기실에서 친구들이 왔고 복음을 전한 그런 얘기 제가 해드렸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었죠. 그리고 나서 신부의 대기실을 두드려서 제가 나오라고 했습니다. 제 재인한 친구가 구원을 얻었고 저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저는 너무 긴장해서 그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세린 친구가 구원을 받기 원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간증이 되기 원했고 그 제 아내 동생이 있었는데 그때 제 아내의 아버지가 목사셨는데 어쨌든 아주 아름다운 찬송 제 여동생이 정말 노래를 잘했는데 저희를 위해 아름다운 축하곡을 불러주었습니다. 정말 좋은 자매이죠. 그 찬송을 저에게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정말 제가 배가 고팠습니다. 스테이크 레스토랑을 보자마자 제가 차를 멈췄고 거기서 아주 큰 스테이크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콜로라도로 이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 결혼했던 웨스트 캔자스는 아주 아주 평평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너무 심심할 정도로 평평한 곳이어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잠을 깨워야 했습니다. 집에서 우리가 잠들 때 이렇게 깨워야 하는 것처럼. 어쨌든 너무 심심한 길이어서 이렇게 잠을 깨려고 노력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공기가 아주 맑아졌고 우리가 로키 산맥을 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양쪽에 거기 아주 해바라기 밭이 있었습니다. 도로 양쪽으로 다 해바라기 밭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창문을 내리고 이 해바라기 밭을 봤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났지만 그것이 저희의 신혼여행이었습니다. 계속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자매님, 우리가 몇 번이나 했죠? 몇 번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저희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해바라기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앞에는 로키산맥 있고 양옆에는 옆에는 해바라기 밭이 있고 너무나 좋았죠. 그것이 저희의 신혼여행이었습니다. 텍사스에 가보시면 여름에 평균 온도가 97도입니다. 제가 휴스턴에 살다가 달라스 근처 얼빙으로 이사 왔는데 내가 매 여름마다 주님이 나의 누림이라고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간 텍사스는 97도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창문을 막지 않으면 너무 뜨거워서 차가 달궈져서 여름에 운전대를 만지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응급차를 부를 정도였죠. 그 당시에 제가 선생님이었었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마지막 그 천년이 우리의 신혼여행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나중에 아내가 됩니다. 베드로서에 의하면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시간의 다리를 그 천년 후에 나와서 영원 미래에 들어가는데 그분과 삼일 하나님과 완전 연결연 합병될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은 그 싱글이셨던 미혼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결혼하신 유부남인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혼인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세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세루살렘은 사람입니다. 인격이죠. 바로 거장과 저원계 되신 삼일 하나님과 그분이 과정을 거쳐 변화된 세 부분으로 된 사람과 연결연화 합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죠. 계시록 22장에서 17절입니다.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그들은 하나로 한 실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은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시고 그 신부는 과정을 거쳐 완결된 세 분으로 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은 무엇을 말합니까? 두 과정과 두 완결과 한 결혼을 말합니다. 두 과정, 두 완결, 한 결혼. 첫 번째는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 완결되셨죠. 그분은 완전하게 완결되셨습니다. 그 영이 되셨죠. 또 다른 과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분별되실 때 우리가 과정을 통과하죠. 거듭나고 우린 거듭나게 되고 제가 유기전 구원의 세 방면을 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과정이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완결됩니다. 그분의 신부가 되고 그분의 아내가 됩니다. 여기에 두 과정, 두 완결, 하나의 결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입니다. 두 과정, 두 완결, 한 결혼입니다. 제가 이 피츠버그 예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데비 형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피츠버그 공항에 내려보면 그리고 다운타운에 운전해 들어가면 제가 제 아내에게 설명했었습니다. 우리가 네 개의 터널을 통과할 겁니다. 여러분이 피츠버그에 안 가셔보셨으면 터널 끝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것은 마치 터널이 우리의 거듭남이 하나의 터널이죠. 공항에서 내려오면 아주 경사가 급한 터널을 내려옵니다. 한 번에 트럭이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다운타운으로 돌진해 가서 빌딩에 충돌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 피츠버그 도로 옆에는 브레이크가 없는 트럭들이 멈출 수 있는 비상 그 정지 구역을 만들어 놓았죠. 이제 내려갑니다. 점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거듭남의 터널을 통과하고 이제 변화의 터널을 통과합니다. 거듭남은 순식간에 일어나죠. 영광스럽게 되는 것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볼 때, 눈 깜빡할 사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눈을 얼마나 빨리 깜빡거립니까? 이렇게 빨리 일어나죠. 우리 눈을 얼마나 빨리 몇번 깜빡했는지 세지 않죠. 분석하지 않죠. 그러므로 거듭남과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그렇게 빠릅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변화됨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죠. 다 터널 통과하고 나면 피츠버그 다운타운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저에게는 피츠버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갑자기 터널 끝에 도시가 있죠. 바로 피츠버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통과하는 그 과정의 터널 끝에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있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실제적인 방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그 카네기가 만들었던 제철소 근처에서 살았었는데, 아주 유명한 쿼터백이 있었습니다. 노트르담 대학교와 샌프란시스코 49ers 팀에서 뛰었던 선수입니다. 한 형제님이, 데뷔 빈슨이라는 형제님. 그 형제님이 노트르담 대학교 다니셨는데, 그때 풋볼로 내셔널 챔피언십까지 나셨습니다. 그는 모든 팀에 있는 선수들한테 복음을 전했죠. 이 유명한 쿼터백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는 웨스턴 펜실베니아 출신의, 제가 자란 곳의 출신이었습니다. 한 번은 인터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던 거는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철광소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인생을 마칠 것이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죠. 저는 뛰어나기를 원했는데, 저는 제 일생을 거기서 마치기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마치 러시아 같은 곳이었습니다. 93년에 제가 모스크바에 갔을 때, 여러분이 남자라면 뭔가 진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전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의 직장이 이미 여러분을 위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다 거기서 보드카를 맨날 마셨죠. 왜냐하면 목표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뻔하게 정해져 있던 것이죠. 그것이 정말 비극이 아닙니까? 물론 좋은 아버지들이 있고 나 좋은 남편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걸립니다. 직장에 나오면 바로 수많은 술집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낙이었죠. 친한 친구의 아버지.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이었죠. 그의 친구의도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이었고. 제 아버지는 항상, 아버지는 안 가셨지만 저에게 어머니와 함께 항상 교회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그 아버지 무릎 밑에 앉아서 성경을 읽었었습니다. 그는 제가 그렇게 자랄 때 저희 아버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욕도 안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죠. 결국 그 아버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아버지 한번 휴스턴에서 제가 살던 형제실에 방문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60대 후반이셨죠. 제가 아주 염려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 형제들이 정말 예수님 같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제 아버지를 대해 주셨습니다. 그때 노트르담에 뛰었던 그 형제님, 그게 아버지는 아니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셨죠. 어쨌든 저희가 형제 그 아주 나이가 많으신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내 일생 살면서 그렇게 빛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랬다고, 형제들이요?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놀라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빛나는구나. 그들의 존재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형제님들이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빛나고 있었죠. 저는 그렇게 철강, 제철소에서 제 작업, 인생을 마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주님 곳곳에서 저를 나오게 하셔서 제가 구원받게 하셨죠. 제가 거기서 나오지 않았다면 그곳에서는 아마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아내를 대학에서 만나게 되었죠. 제 인생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게 되었죠.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되므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한다.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형제님이 피츠버그에 계셨죠. 피츠버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제철소에 있는 거본 적은 없죠. 거기서 막 연기가 엄청나게 연기가 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거기서 막 불꽃이 튀고 아마 음부의 나쁜 안 좋은 방면의 음부를 보면 아마 그런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불꽃과 연기가 나오는 거. 한번 제가 고등학교 때흰 셔츠를 입었는데 집에 돌아오니 제흰 셔츠가 검은 셔츠가 돼 있었습니다. 딕 형제님과 저는 하나님과 생명과 본성이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과 그의 것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린 시간의 다리 안에 있죠. 우리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의 삶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본성을 우린 누리고 그분의 이 생명 인격이시죠. 우리는 그분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누릴 수 있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하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였음을 계시한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과정 혹은 절차이지만 한번 오후에 이 형제님께 메시지를 읽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문서를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한세 페이지 정도를 이 형제님이 다 편집해서 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형제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청중들의 수준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내가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했다. 그러고 그들에게 진리를 그때 분배할 수 있었다. 형제자매들의 상태가 낫다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지금 낮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드린 것입니다. 형제님, 이제 완전 깨어있네요? 제가 처음 왔을 때 형제님이 아주 졸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형제님이 지금 아주 완전히 깨어있네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있으십시오. 형제님 아주 잘했습니다. 여전히 오후 4시인데도 여러분의 눈을 볼때 여러분의 눈이 아주 빛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무엇을 지워야 되는지를 이 형님한테 제가 배웠죠. 메시지를 들어보면, 랩소디는 어떤 것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형제님이 그 부분을 다 편집해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라입스타디의 메시지에 있는 것들은 청중들과 다른 청중들이기 때문이죠. 이영재님이 어떤 거를 청중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들의 수준에 맞추셨지만 그것이 인쇄물로 출판될 때는 전 세계에 있는 성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달랐던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과정 혹은 절차이지만 다시 1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목적 혹은 목표로서 우리의 몸을 포함한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 아들화 되는 것이다. 2번 히브리서 2장 10절과 11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장 창시자로서 많은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영광 안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면 그분이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하죠. 우리 몸 존재 전체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했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는 것은 유기적인 구원의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은 거듭나게 하는 거룩하게 하심이며 새롭게 하는 것은 새롭게 하는 거룩하게 하심이며 변화시키는 거룩해 하심이며 같은 형상에 되게 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거룩해 하심이며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룩해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노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번을 보면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은 신성한 경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붙잡아주는 노선이며 이 신성한 경륜은 우리를 신성하게 아들화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함으로써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 하나님의 표현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은 신성한 아들화입니다.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있죠.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그 영, 이 책 전체가 제가 이 메시지를 다 편집해서 했는데 이영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신성한 경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붙잡아주는 노선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붙잡아주신 노선은 바로 형님이 낚시를 예로 드셨죠? 어떤 사람이 낚시하러 가면 거기에 붙잡아주는 그 줄이 있습니다. 낚싯대를 붙잡아주죠. 그 줄이 바로 낚시하는 줄이죠. 낚싯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성의 바다 안에 수많은 사람의 그런 바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낚싯줄을 던지셨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걸려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낚시로 낚아채신 것입니다. 우리가 낚시할 때, 물고기를 잡을 때 거기에 그 물고기가 달아나려고 하지만 이미 그 고리가 걸렸을 때 달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거룩해 하심에 그 붙잡아주는 노선에 우리는 잡힌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변형될 때까지 이것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노선이 됩니다. 우리가 낚시하러 가면 물고기가 도망가려고 하죠. 아주 강한 물고기 있습니다. 때때로는 줄을 풀죠. 좀 도망가게 합니다. 근데 그 물고기가 결국 지치게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낚싯대를 가뭄으로 잡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망가게 하실 때도 있지만 지칠 때 우리가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끌어당기시죠. 제 말을 아시겠죠? 낚시할 때 어떨 때는 이렇게 줄을 느슨하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루카가 막 도망가려 하죠. 그런데 결국은 지쳤을 때 다시 끌어당깁니다. 형제 자매님들, 3일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당기십니다. 그분 자신 안으로, 교회 생활 안으로 우리를 주님이 주를 당겨 끌어당기신 것입니다. 그죠? 우리를 당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낚시 고리에 여전히 우리는 잡혀 있습니다. 계속하여 주님 우리를 당기고 계시죠?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 거룩, 거듭나게 함. 이제 변화시키는 거룩해 함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당기셔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3일 하나님 안으로 이제 당겨지는 것이고, 그럴 때 3일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되는 합병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낚싯대에 걸려든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제가 도망가지 못함을 인해 너무나 기쁩니다. 도망가려고 한 적 있습니까? 제가 답을 압니다. 물론 우리가 도망가려고 했겠죠.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도망가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훈련생들한테 이런 교통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여러분이 도망가려고 생각했던 거 아십니다. 내가 이번 훈련이 마지막 학기다. 나 이제 돌아오지 않을 거다. 근데 결국 그들이 돌아오죠. 시편 139편입니다. 제가 당신 임재로부터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139편 7절입니다. 제가 주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님의 임재를 피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간다 하여도 주님께서 거기 계시며, 스올에 잠자리를 편다 하여 주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끝에 자리 잡는다 하여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저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저를 붙드실 것입니다. 참으로 어둠이 나를 덮쳐 나를 둘러싼 빛이 밤같이 되리라 하여도 어둠도 주님께는 어둡지 않고 밤도 나처럼 빛나니 어둠이 빛과 같습니다. 우린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이 시편 전체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오네시모스 기억나시죠? 빌레몬의 노예였죠. 빌레몬의 노예였던 그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그 감옥에서 가장 좋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거기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거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을 통해 구원을 받죠. 그리고 오네시모스의 헬라의 의미는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유용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오네시모스는 당신에게서 도망쳤지만 내가 이제 그를 이 묶임을 통해, 감옥에 있는 묶임을 통해 이 오네시모스를 내가 낳았습니다. 이제 다시 형제님께 돌려보냅니다. 그는 나의 심장, 나의 마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과 같습니다. 얼마나 이 막 구원받은 형제를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는 내 마음과 같습니다. 내 심장과 같습니다. 그는 내 마음, 심장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네시모스가 걸려든 것입니다. 도망쳤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죠. 낚싯대에 걸려든 것이죠. 내가 아주 합당한 감옥 동료에게 이끌겠다. 거기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 생활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끄신 것이죠. 우리는 어떨 때 그러나 어떤 비극이 일어날 때가 있었지만 그 비극도 하나님이 안배하신 것입니다. 저는 아주 무릎이 양쪽이 다 안 좋은데 한쪽은 제가 77년에 제가 다쳐서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무릎을 아주 무릎을 수술을 큰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인공관절을 댔어야 했죠. 제가 UCLA에 오프닝 게임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서 UCLA에서 그때 경기하는 것은 지금 뉴욕에 있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경기하는 것보다 큰 의미였었습니다. 제가 훈련하려고 맨날 산을 뛰어다녔습니다. 산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아주 뜨거운 태양 아래 여러 가지 기술을 훈련했습니다. 제가 UCLA를 맞서서 경기하려고 정말 제가 준비가 잘 돼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열심히 훈련하였죠. 저는 제 운동 능력에 있어서 최고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이, 그 농구 공이 저에게 금송아지였습니다. 그 공이 저에게 금송아지였습니다. 우리가 연습을 시작한 첫날, 제 무릎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제 아주 무릎에 있는 그 근육이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어쨌든 제 수술한 의사를 잊어버렸지만 제 무릎 부상이 너무나 심해졌죠. 예. 그때 그 근육과 인대가 찢어졌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제 운동선수로서의 경력은 그걸로 끝났죠. 조슈아 엔젤과 제가 이제 가드로서 서로 경기한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조슈아 형제님을 이제 수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막으려고 하면 이렇게 드리블할 때 제가 막으려고 하겠죠? 나바오 인디안 출신인 그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말했죠. 제가 무릎을 다쳐서 제 수비가 전처럼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가 그래서 제가 우리가 훈련할 때 제 속도를 그가 아주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로가 훈련하면서 속삭였죠. 윌러, 속도를 놓치지 마. 근데 그는 제 무릎 부상을 염려했습니다. 어쨌든 그것으로 제 운동 경력이 끝났죠. 저는 병원에 갔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누가 제 간호사인지 아십니까? 제 아내였습니다. 그 수술을 받았을 때.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녀는 학생 간호사였죠. 실습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보자마자 한눈에 사랑에 빠졌죠. 당시 실습하는 학생이었는데 다른 간호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좀 맡게 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 자매가 제 간호사였죠. 그걸로 인해 할렐루야입니다. 그거보다 그 농구 골대에 공을 집어넣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것의 인생의 의미겠습니까? 버팔로 빌의 그 풋볼 선수였던 조시 알렌처럼 그 골대에 공을 넘기는 것이 인생의 의미겠습니까? 한 번은 워싱턴주 스포켄에서 제가 복음 집회를 했었는데 버팔로 빌스란 팀이 경기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너무 운동하다가 그 부상을 입어서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가 이제 구급차가 운동장으로 들어왔죠. 그때 성도들하고 제가 이것을 교통화했었는데 다른 상대팀이 누구였죠? 템파베이 팀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알았겠죠. 모든 것을 몰랐겠습니까? 이 형제님은 무슨 일이 세상에서 진행된지 아셨죠? 형제님은 신문을 읽으셨습니다. 양 팀이 다 버팔로 빌이라는 팀이 이제 템파베이 팀하고 붙었었는데 모두가 그들이 죄송합니다. 신시내티 벵걸스란 팀이라고 경기를 했었는데 아주 둘 다 좋은 팀들입니다. 신시내티 팀의 쿼터백이 그 서로를 끌어안고 막 울었습니다. 축구를 이제 풋볼을 잊어버리십시오. 양팀 선수들이 다 모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심장이 멈춘 그 운동선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다가 그 선수들이 기도했다고 그들을 다 자를 겁니까? 코치를 자르고 감독을 자를 겁니까? 이것이 정말 그 미국의 참된 그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젊은 운동선들이 그 순간 멈추고 운동장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풋볼을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 이 사람을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하자. 그리고 결국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이 형제님이 아시던 제가 알던 미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바로 그것이 미국의 모습이었죠. 우리가 증언할 때 법정에서 증언할 때 항상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증언하죠. 성경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항상 성경을 사용하죠. 하나님께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사실만을 말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항상 성경에 손을 얹고 말하라고 하죠. 이것이 이 나라의 기초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낫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기초였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제가 제 요점을 잊지 마십시오. 제 요점은 무엇이냐면 이사야 5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어둠을 빛이라고 빛을 어둠이라 합니다.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합니다. 그것은 제가 자라날 때 미국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옳은 것, 그런 틀린 것을 알았었습니다.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알았죠. 제가 노르망디 두 번 정도 가봤었습니다.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희생당했죠. 우리 훈련생들이 훈련받을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제가 정말 울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그러나 이 젊은이들로 인해 감사함. 거기에 기념비가 있죠. 오마하 비치, 프랑스 노르망디에 세상을 해방했던 사람들이라는 프랑스 사람들이 그 젊은이들을 향한 그들의 관점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해방한 사람들. 여전히 나이가 연장한 프랑스인들은 우리가 거기 어떤 프랑스 지방에 어떤 사람을 방문하러 갔었는데 새신자를 방문하러 갔었습니다. drive. He can drive in Pittsburgh. If you can drive in Pittsburgh, you can drive anywhere.
우리가 피츠버그에서 운전을 했다면 어디서도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형제님이 저에게 운전을 시키셨죠. 왜냐하면 피츠버그에서 운전했던 사람은 어디서나 운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저 밥 형제님이 저에게 운전을 맡기시고 형제님을 이렇게 비디오를 촬영하셨습니다. 어쨌든 연장한 프랑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저에게 미국 사람이냐고 하였죠. 그가 미국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란 젊은 프랑스인들은 그것을 모르죠. 아까 말씀드린 구절은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5장 20절로 수정합니다. 한 젊은이가 저에게 프랑스 식당에서 왔습니다. 제가 30분 동안 레스토랑에서 줄 서 있었었는데 갑자기 한 젊은이가 새치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뒤로 가라고 했죠. 근데 막 웃으면서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하하 웃지 말고 뒤로 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영 안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로 가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뒤로 갔습니다. 어쨌든 그 젊은이가 뒤로 갔죠. 레스토랑에서 30분이나 줄을 섰었는데 그것이 요즘 프랑스 젊은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그렇게 하죠. 어쨌든 그 이후에 제가 주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그 젊은이에게 뒤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붙잡아둔 노선에 말했죠? 이제 로마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는 저에게 있어서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2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하셨죠. 흠이 없듯 우리를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영원 과거에서부터 사랑하셨죠.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며 여호와께서 먼 곳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라고 마셨습니다. 그 붙잡아준 노선을 기억나시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죠. 십자가 위에서. 그것은 법리적인 구속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두 번이나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하죠. 누가 그 대가를 지불합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지불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주인에게 2,000달러를 빚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데 그 2,000달러를 제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면은 그 집주인은 더 이상 저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슈아 형제님을 위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셨죠. 그분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를 주님이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것이요.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동시에 사랑하시지만 의로우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이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가 된 것이죠. 놀랍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어떤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놀라운 일을 죽으면서 주님은 수행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죽음은 새 사람의 산출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새 사람 산출하셨죠. 새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에 대해서 말하죠. 15절에서는 하나님, 주님이 새 사람을 상조하셨다고 말하죠. 우리는 그분의 걸작품, 새 사람을 십자가에서 산출하신 것입니다. 이 지폐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많은 피부색,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 놀라운 그림 아닙니까? 여기 무지개가 있습니다. 정치가가 물론 레인보우에 대해서 무지개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것이 참된 무지개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우리를 알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우리는 그분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제가 한번은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갔었는데, 여러분이 파리에 가보면, 저는 아주 이런 미적 감각, 데니스 근처처럼 미적 감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제철 속에 있는 피츠버그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근데 제가 어쨌든 루브르 박물관에 갔습니다. 저는 모나리자만 보면은 그걸로 족하다. 이렇게 웃고 있는, 미소 짓고 있는 그 여자의 그림만 보면 난 충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림 앞에서 30분 동안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거 뭐 하고 있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대 미술 작품들. 뭔가 사람들이 양동이로 그냥 페인트 부은 것 같은 그림 앞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게 무슨 그림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어쨌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 있죠. 하나님의 걸작품을 본 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걸작품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어느 방에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또한 한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걸작품이 되어 가고 있죠.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분 자신을 교회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법리적인 구속이죠. 이제 27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전면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7절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신부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신부의 제시입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26절은 그 사이에 있는 다리인데 법리적인 구속과 신부의 나타남의 사이에 있는 26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유기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유기적인 구원은 또한 신부의 단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신부를 어떻게 아름답게 단장하십니까? 이사야 60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의 집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입니다. 내가 내 집을 아름답게 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아름답게 될 것이다. 내가 아름답게 될 것이다. 이사야 60장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 집회 가운데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아름답게 하십니까?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셨죠. 그녀를 거룩하게 하시는 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거기 있는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헬라어로는 레마입니다. R-H-E-M-A, 레마이죠. 바로 그것이 신부의 단장입니다. 그것이 유기적인 구원이며 그분이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분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그녀를 적시시는 것입니다. 신진대사적으로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씻는 물을 통하여 이 씻는 과정 안에 머무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깨끗이 하고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물은 살아있는 생수입니다. 창세기 2장부터 계시록 22장, 21장까지 거기에 생수가 흐르죠. 하나님의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흐르죠. 바로 그 물이 5장 26절에 나와 있는 그 물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이건 어떤 물입니까? 생수입니다. 이 생수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완결 과정 거쳐 완결되신 하는 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성한 음료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열 마신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했죠. 네. 사실 이 물은 우리의 내적인 부분을 씻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씻습니다. 모든 불순한 것들을 씻어냅니다. 모든 타고난 요소들을 다 씻어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요소를 우리 안에 가져옵니다. 바로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가져오죠. 우리 존재 안으로 가져옵니다. 근데 27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같은 것들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로 이 말씀을 주님께 가져갈 때 여기에는 신성하고 비밀한 주름 제거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름은 우리의 낡음을 상징하죠.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은 제가 JFK에 내렸는데 거기에 많은 거기 JFK에 그 많은 면세점들이 있었는데 가게들이 있었죠. 아주 새로운 레스토랑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여자분들이 가는 모든 지방신가요? 뭐 그런 브랜드들이 있죠. 그런 명품들. 제가 그 안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여성분들이 주름을 싫어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여성분들의 생각 안에 마음 안에 주님이 넣어주신 생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름을 싫어하시죠. 그것은 낡음의 표시입니다. 제가 한번 형제 집에 갔는데 근데 한 번은 어떤 형제 집에 갔는데 어떤 자매님이 얼굴이 녹색이었습니다. 봤더니 자매님이 그 팩 같은 거를 하고 계셨죠. 그린 팩 같은 것을 얼굴에 붙이고 계셨습니다. 아보카도 팩이었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녹색의 마스크 팩이 있었습니다. 제가 데이비 형제 집에 갔는데 형제가 그런 마스크 팩을 하고 나왔다면 제가 금식하며 형제를 위해 기도했겠죠. 형제들은 별로 주름을 신경 안 쓰지만 자매님들은 굉장히 그런 것에 예민하시죠. 또 이렇게 뭐 바르시는 것들이 있죠. 근데 아마 우리 하나님이 그런 느낌을 자매님들 안에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거기에 낡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름이 없죠. 항상 신선하고 항상 새롭습니다. 항상 살아있고 활력적이죠. 항상 활동적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은 신진대사적으로 내적으로 우리를 씻어내므로 우리의 낡음, 우리의 점들, 점은 뭘 상징합니까? 점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 이 모든 것들이 씻어내어짐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낡음, 늙음도 없고 타고난 생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로고스가 필요하죠.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스도가 로고스이시죠. 계시록 19장에 볼 때 그렇습니다. 또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죠.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그리고 그 영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록된 말씀에 올 때 그리스도를 산 말씀으로 접촉함으로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된 말씀이 되게 하십니다. 그 적용된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죠. 그 객관적인 기록된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개인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집회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생명은 당신의 말씀하심에 달려있고 당신의 일은 당신의 명령에 달려있습니다. 저의 일은 당신의 명령에 달려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명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뭘 하라고 하지 않는다면 제 봉사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말씀을 듣기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가서에서 추구하는 자가 뭐라 말합니까? 네, 사랑하는 이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말하죠. 네, 사랑하는 이. 8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13절, 14절. 당의 벗들이 당신 목소리를 귀 기울이니 나도 그 목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추구하는 이에게 내 사랑하는 이여 속히 오셔서 향기 그윽한 산들이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처럼 되어주세요. 동산에 거하시는 이여 13절입니다. 나의 벗들인 당신 목소리에 귀 기울이니 그 사랑한 여인을 비둘기라고 부르죠. 그녀는 그분의 비둘기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십자에 못 박힌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난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기 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들 왜 나와 대화하지 않니? 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저의 습관입니다. 이영재님이 주님과 이제 이영재님 주님 품에 가셨고 앤드류 형제님, 펜스 형제님 다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많은 때 우리가 이영재님께 가서 교통하곤 했는데 또 앤드류 형제님, 펜스 형제님께 교통하긴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주님 품에 갔습니다. 이제 형제들이 저에게 옵니다. 저뿐만이 아니겠죠. 다른 섞여진 동역자들에게 옵니다. 제가 아침에 주님과 보내는 시간을 보내고 아침에 내려와서 메일을 확인해 보면 그 만화에 보면은 머리 위에 이렇게 구름이 있고 비가 내리는 그런 만화의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어디에 가든 그 비 내리는 구름이 쫓아옵니다. 항상 비가 번개가 치고 제가 이메일을 확인해 보면 항상 그렇게 됩니다. 주님, 제가 방금 주님을 누렸었는데 주님이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에디 형제 다시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몰랐지만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 저를 꾸짖으셨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왜 나에게 말하지 않니?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나에게 말해라. 혼자 그 잊지 말고 모든 것들에 대해 나에게 말해라. 맞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영재님이 그런 것들을 다루셨다 해야 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법률적 구속 25절이었죠.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유기적 구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인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단체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레마는 우리의 이름이 거기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또한 단체적인 말씀의 방면이 있죠. 그러므로 법리적 구속, 유기적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신부가 단장됩니다. 신부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신부를 주님 앞에 제시하게 됩니다. 25절에서 주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26절에서는 생명주는 영이시며 27절에서는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복도로 걸어 나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올 때까지는 아직 신랑이 아니죠. 그러나 신부가 신부의 대기실의 문을 두드리고 신부가 나와서 결혼하게 될 때 이제 신랑이 되는 것입니다. A번 생명 주신 영이신 그리스도는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신성한 관념에 따르면 여기에서 물은 하나님의 흐르는 생명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흐르는 물로 예표되었다.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지금 우리는 이런 씻는 과정에 있다. B. 에베소서 5장 26절에 있는 씻는에 대한 헬라어는 직역하면 물두멍이다. 성막에 거기에 번제단이 있죠. 제물을 드리는 번제 제단이 있습니다. 그 옆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었죠. 출애굽기 30장 18절부터 21절에 따르면 거기에 바로 그 노스로 된 그 거울로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근데 거울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 성경 읽을 때 그냥 성경을 그냥 읽습니다. 갑자기 거기에 놋 거울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그 형제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그 형제에 대한 저의 태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놋 거울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죠. 여러분 상태를 보게 됩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없지만 이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그 물두멍에 물이 있죠. 물이 바로 레마이며 레마는 바로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로고스 없이 레마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을 가질 때 그 로고스가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2번을 계속 읽겠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땅에 속한 더러운 것들을 씻기 위해 물두멍을 사용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성경 앞에 나와서 말씀 안에 있는 물두멍의 물로 깨끗이 씻어져야 한다. C. 바울은 말씀과 말씀으로 씻는 과정에 대해 말할 때 레마라는 헬라 단어를 사용한다. 로고스는 객관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레마는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성도들이여, 지금 바로 이 상황이 특정한 상황입니다. 5시 45분 토요일 오후 우리는 지금 레마의 말씀을 얻고 있습니다. 2.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영이시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씻겨주는 말씀이다. 이것은 항상 있는 말씀인 로고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말씀, 곧 주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의미하는 레마를 가리킨다. 이 레마는 개인적이고도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 우리 모두는 레마의 말씀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잊을 수 없죠. 저는 뭔가를 암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결코 잊혀질 수 없습니다. 레마는 우리가 무엇을 처리해야 하는지, 어떤 것에서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또 물두멍은 비추고 드러낼 수 있는 거울이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아모스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정녕 주 여호와는 자기 비밀을 그의 종 신원자들에게 계시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 비밀을 형제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비밀을 알려주신 다음에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F1. 우리가 항상 보배롭게 여긴 한 가지는 오늘 주님께서 여전히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참된 생명의 성장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받는 것에 달려있다. 오직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만이 참된 영적인 가치를 지닌다. 지 우리의 기도의 중심 요점은 주님의 말씀하심을 갈망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하심을 갈망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마음의 갈망에 따른 그분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를 성취하여 그분의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H. 매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임재는 주님의 말씀하신 것 하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이 곧 생명 주시는 영의 임재이다. 마지막으로 I번.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씻는 물이다. 이러한 씻는 물은 새 요소를 우리 안으로 넣어둠으로써 우리의 본성과 기질에 있는 옛 요소를 대체한다. 이러한 신진대사적인 씻음은 참되고 내적인 생명의 바뀜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기질적인 거룩하게 됨과 변화의 실제이다.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제가 나머지 계열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나머지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것들을 강조할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 여기 4시에 오기 위해서 큰 대가를 지불해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도도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과 기도한 다음에